이사야서 계속 보고 있는데 이사야서 7장을 같이 펴시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7장의 내용은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 전쟁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언급되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마태복음 1장에서 그 예수님과 관련해서 그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이 나올 때 그게 구약 이사야서에서 인용이 된 건데 이게 어떤 맥락에서 이게 인용이 된 것인가 하는 그런 것도 이제 잠깐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 왕 아하스 시대에 시리아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와 예루살렘과 전쟁을 하였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의 배경은 이제 우리가 열왕기하고 역대기에서 우리가 이제 다루었던 것인데 열왕기하 16장 또 역대기하 28장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내용 자체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좀 기술된 것이 이제 조금 좀 차이가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지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이 뭐냐면 지금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 지금 나뉘어 있잖아요. 분열 왕국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제 먼저 멸망을 하게 되는데 멸망하기 직전이에요. 멸망을 얼마 안 남기고 있는 그 시점입니다. 그런 시점에 왕은 이제 베가라는 왕이에요. 베가, 르말리아의 아들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이 베가 왕 다음에 이제 호세아 왕이 있는데 호세아 때에 망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자, 그런데 이 베가가 그 북이스라엘보다 조금 위쪽에 있는 그 시리아하고 동맹을 맺습니다. 시리아 이제 개혁성경에 이게 아람으로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람, 그러니까 시리아와 이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예루살렘, 그 남유다 쪽의 예루살렘을 이제 압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 5절, 6절에 보시면 어떤 목적이냐 하면 시리아와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를 써서 너를 대적하여 이게 이제 아하스죠.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괴롭히고 우리를 위하여 그 안을 무너뜨리며 그것의 한가운데 왕을 세우되 다브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자 하였도다. 아, 그러니까 둘이 협공을 해가지고 남쪽 유다를 침공해서 이 아하스 왕을 몰아내고 자기들이 꼭두각시로 세울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우자 이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 둘이 이제 쳐내려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기서 그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이렇게 했을 때 사실 그이 북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그주 지파가 그 에브라임 지파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 이렇게 이제 많이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르말리아의 아들 이렇게 또 따로 이렇게 이제 묘사하는 것은 북이스라엘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베가가 이제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정통성이 없는 그런 왕이었어요. 왜냐하면 쿠데타로 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분리시켜가지고, 어쨌든 이게 에브라임이라는 단어 자체도 북왕국 이스라엘을 의미하면서도 또그이 우상 숭배의 아주 그 전형인 그런 상태를 묘사할 때 에브라임 이렇게 불렀거든요. 에브라임의 우상 숭배의 죄, 이건 아주 굉장히 정형화된 그런 표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족속과 또 특별히 정통성이 없는 왕, 이제 요렇게 지금 이제 묘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쪽이 시리아와 함께 협공을 해서 이제 쳐내려오려고 했다. 그래서 자기들의 꼭두각시 왕을 세우려고 했다.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때 남유다 왕은 아하스인데, 이 아하스는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어떤 이가 다윗의 집에게 고하여 이르되 아하스가 에브라임과 동맹을 맺었다 하므로 왕의 마음과 이 왕이 아하스입니다.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의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이 흔들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은행나무에 바람이 살짝 이렇게 부는 것을 봤는데 그 아래 일단 은행잎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바람이 그렇게 많이도 불지도 않았는데 은행나무가 그야말로 그 잎이 비 오듯이 떨어지더라고요. 그것도 한 1분 정도를 비 오듯이 정말로 막 이렇게 여기저기에서 이게 이제 이 아하스의 마음이 아마 이렇게 이제 떨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그리고 또 그의 아들 스알야수 그러니까 이사야 대언자와 그의 아들을 아하스에게 보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십니다. 그게 3절, 4절이에요. 그때 주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이제 너와 네 아들 스알야수분 세타공의 밭에 큰 길에 있는 위 연못의 수로 끝으로 나아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조심하고 조용히 하라. 시리아와 함께한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의 맹렬한 진노로 인하여 또 이같이 연기를 내며 불타는 이두 개의 나무 조각 꽁지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이두 나라 연합군이 뭐라고요? 거기. 요거를 좀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연기를 내며 불타는 두 개의 나무 조각 꽁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자, 아무것도 아니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들의 계획이 성공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자, 여기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할때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사야 대언자, 사람을 통해서 전달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저 북이스라엘과 시리아의 그 연합군의 그런 계획은 서지 못한다. 그러니까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시리아의 머리는 다마스커스요. 다마스커스의 머리는 르신이니. 그러니까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커스고, 그 왕이 이제 르신이다. 그 얘기예요.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한 백성이 되지 못하리라. 에브라임? 이건 북이스라엘인데. 자, 북이스라엘이 망할 거라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65년 내에. 또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그렇죠.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죠.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의 아들이니라. 자, 베가죠. 아까 그 왕이 베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꾸 계속해서 르말리아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몇 번에 걸쳐서. 이거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만일 너희가 믿으려 하지 아니하면 분명히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그 지금 그 북쪽의 두 연합군이 남유다를 쳐내려오려고 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 뭐라고 명백하게 말씀하시냐면 그거 안 돼. 걔네들 그거 해봐야 그 연기 나는 나무 조각 꽁지에 불과해. 그러니까는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희를 지킬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다윗 언약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윗이 이제 자기가 좀 안정되고 자기 왕궁도 멋들어지게 짓고 나니까 성전이 굉장히 초라해 보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성막이.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이 성막 이거 들고 다니는 이 포터블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멋들어지게 이렇게 좀 집으로 이렇게 좀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얘기하죠. 그럴 때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아이고, 너 이제서야 그 생각했니? 얼른 성전 건축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아니에요. 내가 언제 너더러 내집 지어달라 그래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 그래도 어쨌든 네가 기특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집을 짓긴 짓는데, 너는 안 돼. 왜냐면 너는 전쟁의 사람이라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너 다음 아들 때 이제 솔로몬이 그걸 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너가 지금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고 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그 집, 그러니까 그 왕조, 그 왕조를 지어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의 왕좌가 영원 무궁이 지속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다윗 언약의 핵심입니다. 이건 무조건적 언약이에요. 조건을 걸고 하나님께서 너가 잘하면 뭐 이렇게 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왕국은 물론 이제 왕들 때에서 조금 뭐 위태로울 때도 있고 뭐 하나님이 그 왕을 징계하실 때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왕국 자체는 영원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AD 70년 이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한 이후에도 근 2000년 동안 공백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 다윗의 왕좌를 다시 세우신다는 거예요. 예. 그게 성경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 또 다윗의 왕좌를 영원토록 굳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헛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그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베가를 일컬어서 자꾸 르말리아의 아들 이렇게 하나님이 호칭하시거든요. 왜 그러냐면 르말리아 가문이 별볼일 없는 가문이에요. 그리고 이 르말리아 자신, 그러니까 이 베가 자신이 쿠데타로 그전 왕을 죽이고 등극을 했고, 나중에는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게 호세아예요. 그래서 그 호세아가 이제 마지막 왕이 되는데, 그러니까 별볼일 없는 사람이다. 베가가 별볼일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르말리아의 아들이라는 표현이에요. 이제 그거를 일단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도, 여기 이제 북이스라엘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북이스라엘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이렇게 안 하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야곱의 정통성이 이들에게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브라임의 그 정체성이 배교 집단이고 우상숭배 집단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나타내시는 표현이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믿으려 하지 아니하면 분명히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 대언자와 그 아들을 통해서 이제 너희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줄 거야, 다윗의 왕좌는 영원한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은 이 믿으려 하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믿어야만 확고하게 굳게 설수 있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믿어야만 믿으려 해야만 확고하고 굳게 설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믿음 생활할 때도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 이게 얼마나 확고한 것인지, 얼마나 믿을 만한지를 조금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너가 무슨 표적을 요구하면 내가 들어줄게 이렇게 하세요. 10절입니다. 보시면 주께서 또다시 아하스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너를 위해 주내 하나님의 한 표적을 구하되 깊은 곳에서든지 위로 높은 곳에서든지 그것을 구하라 하셨으나,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도 아니하겠으며 주를 시험하지도 아니하겠나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이사야가 오 다윗의 집이여, 이제 너희는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들을 지치게 하는 것이 작은 일이기에 나의 하나님도 지치게 하려느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아하스가 하는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나는 구하지도 아니하겠으며, 그러니까 표적을 구하지도 아니하겠으며 표적을 요구함으로써 주님을, 하나님을 시험하지도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경건하게 보이시나요? 경건이 겸손하게 보이시나요? 어떠신가요? 예, 이게 불신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글로 읽고 또 이제 표현 방식도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고 해서 이제 좀 헷갈릴 수는 있는데 이게 완전한 불신의 표현인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걸 잘 모르겠더라도 이사야가 하는 말을 보면 힌트가 있는 거죠. 야, 이 하나님을 지치게 만드는 거야. 너 하나님을 완전히 그냥 정말 지치게 만드는구나. 이놈들이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말을 안 들을 건지, 하나님이 아주 정말 진저리가 난다, 지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상태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대답한 이 대답이 좋은 대답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이사야 말을 통해서 알게 되지요. 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표적을 요구할 때에 얼마든지 주시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이제 표적만 요구하면서 계속 안 믿고 계속해서 표적만 요구할 때는 예수님께서 이제 책망을 하신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만, 그러나 이 인간이 연약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경우에 하나님 표적을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네. 모세가, 아유, 하나님, 전못 갑니다. 파라오에게 저를 자꾸 보내시려고 하는데, 저는 말도 못하고, 아유, 저는 못하니,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자꾸 이러잖아요. 예. 하나님이 그때에 어떤 표적을 보여주시냐면, 지팡이, 막대기 들고 있던 거 던져봐라 했더니, 뱀이 됐다가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는 거. 손을 품속에 넣었다가 뺐는데, 하얗게 나병이 들었다가, 다시 넣었다가 뺐는데, 다시 온전하게 되는 이런 표적을 보여주시잖아요. 표적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초자연적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사람에게 알게 하시는 거거든요. 기드온의 양털 테스트 기억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기드온 자꾸 세워가지고 뭔가 일을 시키려고 하시는데 기드온이, 아, 하나님 저는 뭐, 못합니다. 저는 어렵습니다. 그럴 때 이제, 기드온이 표적을 요구했죠. 그래서 밤새 그 양털 뭉치에, 다른 데는 이슬이 하나도 안 내리고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러더니 그렇게 됐죠. 그래서 한 번만 더, 하나님 화내지 마시고 한 번만 더. 그러더니 반대로 그러면 오늘은 그러면은, 양털만 마르고 나머지가 다 젖게, 땅이 다 젖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예. 히스기야의 해시계가 10도 뒤로 물러나는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이거 엄청난 정말 표적이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람에게, 연약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리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지금 아하스가 어떻다고요? 아하스, 나는 구하지도 아니하겠으며 주를 시험하지도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아하스가 지금 이사야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열왕기 하 16장에 보면은 요때의 요 위기를 딱 모면하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아시리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 여기 좀잘 생각하셔야 돼요. 남쪽에는 유다예요. 그 예루살렘이 수도죠. 남북이 분단돼 있어요. 북쪽은 북이스라엘인데 여로보암이라고도 불리고. 예, 거의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예요. 그 위쪽에 지금 그 시리아, 아람, 시리아가 그 바로 위쪽에 있고, 요두 동맹이 합쳐가지고 지금 남유다를 공격하려는 거죠. 아시리아는 요쪽 좀 오른쪽, 요쪽 위쪽에 있습니다. 좀더큰 세력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이 남쪽 유다가 아시리아에게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결국은 그 시리아의 다마스쿠스를 쳐서, 그래서 이제 멸망을 시키는 그런 일이 이제 있게 됩니다. 근데 또 이때 우리가 그때 저기 열왕기하 16장 공부할 때 이제 이 부분을 봤는데, 이때 아하스가 어떻게 하냐면, 아시리아의 디글랏빌레셀 왕이 이제 와가지고 그 시리아를 쳐서 정복을 했을 때에, 이 아하스가 디글랏빌레셀을 만나러 갑니다. 만나러 그 시리아 쪽으로 가요. 이게 또 굉장히 나쁜 수였습니다. 악수였어요. 만나러 가가지고는 거기서 뭘 보게 되냐면, 그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보게 됩니다. 그 제단을 보니까 자기가 이스라엘에서, 유다에서 이렇게 성막에서 섬기던 제단하고는 비교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시리아의 이방신 섬기는 그 제단의 그 설계도를 다 받아가지고는 그걸 미리 보내가지고는 자기가 유다로 돌아가기 전에 그걸 다 만들어 놓게 합니다. 그러면서 성막대에 이 성전이죠. 성전의 기물의 배치를 다 바꿔놔요. 굉장히 아주 사악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는 법을 전혀 모르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가 열왕기상 16장, 열왕기하인가요? 16장 3절에 보면 그 몰렉 숭배했던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기 아들을 불에 통과시켰다. 아들을 불에 이렇게 통과시킨다는 그 얘기는 불에 넣어서 죽인다는 얘기인데, 그게 이제 이방신 숭배 중에서 이렇게 황소 형상, 소 형상의 이렇게 놋 같은 거로 이렇게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안을 이렇게 비게 해가지고는 그 안에다가 불을 지펴서 그소 안에, 소 형상 안에 그 아이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태우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서 나는 그 아이의 그 비명 소리, 이 엄청난 이런 고통스러워하는 소리가 그소 형상의 어떤 그 작은 구멍으로 이렇게 소리가 새어 나올 때 그게 정말 너무너무 끔찍한 그런 의식을 행하는 게 몰렉 숭배거든요. 그런 걸 했다는 거예요, 이 아하스 왕이. 그리고 여러 산당과 작은 산 위에 푸른 나무 밑에서 희생물을 드리며 분향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는 남유다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사악한 그 어떤 왕 못지않았던 그런 아주 굉장히 나쁜 왕이었습니다. 이런 왕이 지금 하나님께서 표적을 요구해봐. 근데 참 하나님도 이상하시죠? 이렇게 사악한 왕이 집권을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이 왕을 통해서 어쨌든 유다를 구출하기를 원하시고 이 왕을 생명을 보존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하죠? 우리가 생각할 땐 굉장히 이상한데 이게 하나님의 긍휼인 거예요. 우리 눈에는 당장 정말 벼락을 내려서 죽여도 몇 번을 죽여야 마땅할 것 같은 인간인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도 하나님 끝까지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사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너 구해줄 테니까 너 나한테 표적을 요구해봐. 내가 도와준다는 걸 너가 확신할 수 있도록 뭔가 표적을 요구해봐 했는데, 저는 표적 안 구합니다. 저는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경건한 척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 그 모습을 이제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비록 아하스가 표적을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이 그냥 친히 표적을 주겠노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게 이제 이 유명한 이사야서 7장 14절 구절이에요. 여기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버터와 꿀을 먹겠고, 이로써 악을 거절하며 선을 택할 줄 알리니, 이 아이가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얘가 몹시 싫어하는 그 땅이 자기의 두 왕에게 버림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친숙한 구절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은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먼저 이 임마누엘이 등장하는 이 구절을 신약 성경이 인용하는 마태복음 1장을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천사가 요셉에게 이제 꿈에 나타나서 그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그 아이가 성령님으로 잉태됐다는 것, 그래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이런 걸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이름을 이제 계시해 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예수라는 이름도 계시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은 요셉을 통해서도 계시하셨고, 마리아를 통해서도 계시하십니다. 자, 여기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시면 보라 처녀가 아이를 뵈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요거 천사가 하는 얘기예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사야서 인용한 거니까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이 메시아와 관련된 이름이라는 걸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사야 대언자 당시에는 이제 그걸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알고 있는 건 아닌데 이 구절이 교리적으로 볼 때에는 이제 그 메시아에게 장차 오실 메시아에게 주어질 이름으로 이제 계시하신 것으로 이제 우리가 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해석을 하는데 여기 지금 처녀가 이제 아이를 낳아서 그렇죠? 처녀가 아이를 낳아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되고 이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거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그러니까 처녀 탄생에서 낳는 이 아이가 이사야 때에도 한 번이 있고 예수님도 또 이제 그렇게 성취가 되는 건가?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예언이 중복 성취되거든요. 어떤 건세 번에 걸쳐서 성취되고, 그러니까 가까운 때에 한번 성취되고, 그 다음에 먼 훗날에 한번 성취되고 그런 예언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예언은.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이 예언도. 그러니까 처녀 수태,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는 이제 표적 또는 기적이죠. 이것도 이사야 때에 한번 일어나고 또 메시아께서 오실 때에 한번 일어나는 것인가 이제 우리가 그렇게 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거는 아닌 거예요. 여기에 이게 이제 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이 표적은 지금 하나님이 주시긴 주셨지만, 이사야 때에 일어나지는 않아요. 처녀수태, 이 표적은 이사야 때에 일어나진 않아요. 그런데 그 뒷부분에 있는 그 이야기는 다른 아이를 통해서 이게 성취가 돼요. 그가 버터와 꿀을 먹겠고 이로써 악을 거절하며 선을 택할 줄 알리니, 이 아이가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그러니까는 선과 악의 분별이 생기는 나이가 되기 전에 그런 뜻이잖아요. 어릴 때, 아직 아이가 어릴 때 그런 뜻이거든요. 그럴 때에 얘가 몹시 싫어하는 그 땅이 자기의 두 왕에게 버림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이게 아까 뭐냐면은 아하스가 그렇게 두려워하던 시리아의 르신과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의 베가란 말이에요. 이두 왕이 조만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이제 몰락한다. 그 이제 예언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두 예언은 분명하게 이렇게 성취가 됩니다. 실제로 얼마 안 가서 이두 사람이 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다 이제 패망을 해요. 아까 그 시리아는 어떻게 패망한다 그랬냐면 그 아시리아의 디글라빌레셀 에게 멸망한다 그랬잖아요. 유다 아하스가 그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아시리아에 조공을 바쳤어요. 아시리아에 금과 은과 뭐 엄청난 걸 바치면서 나를 도와서 저 시리아를 좀 쳐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를 멸망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리아의 르신은 그렇게 이제 멸망당하고 베가는 어떻게 된다 그랬냐면 그 호세아에게 살해당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호세아가 이제 마지막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이 이렇게 그리 오래되지 않아서 실현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누구냐면은 이 아이는 8장에 보면은 그 이사야 대언자가 여대언자와의 사이에서 낳게 되는 아들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그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를 통해서 이제 성취가 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좀 뭐랄까 좀 명쾌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설명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도 이제 이걸 좀 찾아봤는데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예언이 지금 그 앞부분과 뒷부분 그 뒷부분이 조금 나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14절의 말씀과 15절, 16절의 말씀이 요게 이제 붙어 있긴 하지만 요게 이제 별개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라는 것.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여러분 중에 다른 글을 보다가 좀더 좋은 그런 설명이 있으면 저에게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조금 공부한 바로는 이제 그 정도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또 이제 말씀하시냐면 17절 이후부터는 유다의 이말 하나님의 이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보시면 주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난 그 날로부터 임하지 않은 날들을 가져와 너와 네 백성과 네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시리아 왕이 오는 날이니라.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자, 그 다음 절 그날에 주께서 쉿소리를 내사 이집트의 강들의 맨끝 지역에 있는 파리들과 아시리아 땅에 있는 벌들을 부르시리니 그것들이 와서 다 같이 황폐한 골짜기들과 바위의 구멍들과 모든 가시나무와 모든 숲을 위에서 쉬리라. 또 그날에 주께서 세뇌해 온 삭도 곧강 건너 사람들과 아시리아 왕으로 머리와 발에 털을 밀고 수염도 깎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요런 구절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그, 당장에 그, 이들이 처했던 이 위기에서는 이제 구해 주시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들을 심판하겠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아시리아 왕이 올 거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18절에 보면은 이집트와 또 아시리아 두 군데를 다 언급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거기 파리들, 벌들 이런 거는 이제 군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통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동원해서 이제 이 유다를 이제 벌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특별히 이제 조금 중요한 또는 좀잘 알려진 표현이 뭐냐면 그 20절이에요. 새 내어 온 삭도라는 요 표현이에요. 그래서 설교자들도 요 표현을 가지고 이제 설교들을 좀 많이 하는 그런 이제 표현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아까 그 아하스가 그 위기에서 모면한 이후에 어떻게 했다 그랬냐면은 그 저쪽 위쪽에 있는 그더큰 세력인 아시리아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뭐 자기 왕궁과 성전에 있던 금은을 다 싸그리 다 긁어가지고 다 갖다가 조공으로 바치면서 그 시리아를 좀 쳐달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사온 용병인 거예요. 그렇죠? 돈을 주고 사온 용병. 네, 그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신 거냐면 세뇌 온 삭도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자, 이게 좀 아이러니한 거예요. 뭐냐면 아하스는 이새 내어온 이 삭도가 자기를 도와줄 칼로, 자기를 도와줄 삭도의 용도로 돈 주고 사왔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은 그새 내어온 그 삭도로 머리와 발에 털을 밀고 수염도 깎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건 누구의 머리와 발이냐면 이건 유다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유다를 사람으로 치자면 이 유다라는 이 사람의 머리를 완전히 빡빡 밀고 그러면 대머리처럼 이렇게 빡빡 깎고 온몸의 털을 다 밀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의 생각에는 이 아시리아가 자기를 도와줄 그러한 원군으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을 사용해서 너희를 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10장, 이사야 10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이사야 10장 5절,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내 분노의 막대기 아시리아 사람이여 그들의 손에 있는 지팡이는 내 경론이라 내가 그를 보내어 위선을 보이는 민족을 치게 하며 또 그에게 명하여 나의 진노의 백성을 쳐서 노략하고 탈취하게 하며 거리의 진흙같이 그들을 짓밟게 하리라. 그렇죠? 이들을 통해서 이 아시리아가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할 막대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매질을 하시겠다, 짓밟게 하시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10장에서는 그렇게 표현한 거고, 여기 지금 7장에서는 삭도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면도칼. 면도칼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온몸에 털을 다 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그럼 이건 또 무슨 얘기냐. 이거는 완전히 수치스럽게 하시겠다, 그런 표현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기하, 나중에 한번 가서 보시면 사무엘기하 10장에, 이런 이제 예가 하나가 나오는데, 다윗이 암몬 자손의 왕이 죽었을 때 조문을 보내요. 그런데 암몬 자손의 왕의 아들이 왕이 됐는데 그 신하들이 다윗의 조문객이 온 것을 이렇게 모함을 해요. 야, 쟤네들이 왕이시여, 쟤네들이 괜히 왔겠습니까? 스파이로 온 겁니다. 조문하러 온게 아니라 스파이로 온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하눈이, 이 어리석은 이 왕이 다윗의 신하들을 붙잡아서 그들의 수염을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 한가운데를 도려내되 볼기가 있는 데까지 도려내고 그들을 보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수염이 깎인다는 것, 그것도 원수 대적에 의해서 수염이 깎인다는 것은 그야말로 엄청난 수치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성경의 율법에 보면은 여러 군데에서 이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라는 표현, 수염 끝을 훼손시키지 말라는 표현, 이런 표현들이 몇 번이 나와요. 눈 사이에 털을 밀지 말고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대 시대에 보면은 남자가 이렇게 수염을 좀잘 깎고 이렇게 깔끔하게 하는 것을 멋지다고 생각하지만, 원래 하나님의 남자를 만드실 때의 의도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수염이 있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수염을 기르는 거거든요. 아랍인들도 수염을 많이 기르죠. 그래서 그게 깎인다는 것은 남성의 어떤 남성성을 상실한다는 것, 위용을 상실한다는 것, 엄청나게 수치스럽게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머리부터 이 발쪽에 털을 다 민다는 얘기는 온몸에 털을 다 미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체모까지를. 그것도 누구에 의해서? 적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한 수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수치를. 그래서 현대인들이 자꾸 이렇게 이제 제모를 많이 하고 하는 게, 그게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게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이제 그런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완전하게 수치스럽게 만들어 놓겠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걸 그냥 아예 끝내십시다. 21절부터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읽었을 때 이게 좋은 얘기 같기도 하고 나쁜 얘기 같기도 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날에는 한 사람이 어린 암소 한 마리와 양두 마리를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풍성함으로 그가 버터를 먹으리라. 좋은 것 같으세요? 나쁜 것 같으세요? 솔직히 얘기하면 좋은 것 같아 보이시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보면 좋은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보였거든요. 예. 그 땅에 남은 자마다 버터와 꿀을 먹으리라. 굉장히 좋게 보여요. 그날에는 은천개의 가치가 있는 천구루의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자라는 곳이 되리라. 사람들이 화살과 활을 가지고 거기로 가리니 이는 온 땅이 찔레와 가시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 또 괭이로 갈아야 할 모든 작은 산에는 찔레와 가시들을 두려워하는 일이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히려 그것은 소들을 풀어놓는 곳, 작은 가축들이 밟는 곳이 되리라 하니라. 자, 조금 좀 헷갈리는 구절인데, 얼핏 보면 풍요로운 모습을 묘사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이렇게 황폐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사람에게는 음식이 풍족한 정도의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끌려갈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100명, 사람 100명이 있을 때에 빵이 10개면은 예, 그게 굉장히 부족한 것 같은데 사람이 두 사람 남았어요. 그럼 빵이 풍족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끌려가고 할 것에 대한 그 말씀을 하신 거다. 그리고 굉장히 비싸고 고급졌던 그 포도원들이 다 가시와 찔레가 자라는 곳이 되고 들짐승들이 다녀가지고 그냥은 못 다니고 무기를 가지고 가야만 되는 그런 곳이 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은 살지 못하고 짐승이나 풀어놓는 소나 먹이고 하는 그런 땅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시간은 됐는데 제가 1분 정도 말씀을 드리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려운 문제들,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수 있는 건 아하스는 뭘 선택했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선택하지 않고 인간의 도움을 선택한 거예요. 그렇죠? 아시리아에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돈을 다 주면서 나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걸 굉장히 악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돈 주고 사온 그 용병이 오히려 너의 털을 깎아서, 온몸에 털을 깎아서 수치를 드러내는 그런 삭도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려운 문제가 만났을 때 사시나무 떨듯이 떨 수는 있습니다. 그게 죄는 아니에요. 아하스도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와 그 아들을 보내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뭐라고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연기나는 나무, 두 나무? 나뭇가지 꽁지 이랬나요? 예, 나무토막 꽁지라 그랬나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웃기는 모습이잖아요. 이게 정말 불에 타다가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 아하스의 눈에는 그두 개가 엄청나게 큰 활활 타는 숯불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타다가 다 꺼지면서 연기나 나는 그런 나무꽁지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인 그 문제들을 볼 때, 불타는 숯덩어리 두 개로 볼 건지, 아니면은 연기를 내며 불타는 두 개의 나무 조각, 꽁지로 볼 것인지, 이걸 우리 스스로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으면, 후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용기를 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사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잠깐 기도하시죠. 주님, 참 저희는 참 연약하고 참 믿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평상시에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가도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너무 많은 걸 고백합니다. 즉시 생각나는 것은 사람의 도움, 내가 잘 아는 아무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 하나님, 저희는 참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의 힘을 더 신뢰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이사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희에게 또 붙여주셔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신뢰할 분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용기 있게 나가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